이 제 아내가 이제 옷이 축제가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CD 객장하고 전도지 객장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이렇게 그 오피스에서나 오피스 맥스를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더니 주변에 있는 오피스 맥스나 오피스 대포 매장이 두 군데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버에 있는 오피스 대포에서 이렇게 그 CD하고 CD 레버하고 같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품을 파는 그 매장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상품의 TV에서는 뭐 옷이나 브랜드 여러 가지 뭐 백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진품 상품이다, 브랜드의 진품이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파는 매장들은 온라인으로 자꾸 이렇게 팔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품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TJX나 로스 같은 세컨더리로 이제 물건을 보면서 사는데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진짜의 물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주변에 매장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성도 중에 정말 이렇게 진정한 성도인지 아니면은 그 성도의 모양을 하는 성도인지 이 구분이 잘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성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성도가 진품이라고 착각하고 또 정말 이렇게 진짜 주님 안에서 진짜 성도인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오히려 저기 모방 모조된 성도라고 이렇게 막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 첫 번째 제목으로 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이고 그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려면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가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안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정직한 삶을, 성도 간의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삶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삶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성도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세 번째로서 용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면은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을 저희들이 통과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알아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용서의 관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관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원통함의 원인들이 나의 깊숙한 죄에서부터 나온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 원통함 자체가 주님 안에서 큰 죄의 원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의 삶 네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역시 위로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문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의 문은 진리를 알되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진리의 말을 할 때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할 때 위로가 되지만 진리의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미움과 질시와 투기가 있다면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삶 다섯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이 권면은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나도 같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냥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권면이 되지 않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상대방 죄를 보고 그 죄의 책임이 내가 있고 내가 같이 그 죄의 짐을 같이 지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 여섯 번째로 인정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삶, 성도 간에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서로 써먹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진짜야, 당신이 진품이야 이렇게 성도 간에 인정하는 것이 인정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인정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 서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인정된 자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인정이란 뜻은 내가 옳거나 확실하다고 여긴 것을 이제 이 국어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genuine, 진품, 그 진품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인정인 것입니다. 그 인정이 되려면 성도 간에 서로 인정이 되려면 진짜와 가짜 중에서 구별해서 진짜가 당신은 정말 진짜라 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인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상품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브랜드를 보고 구별합니다. 이 브랜드에 그 자기의 생산지에 나오는 특유한 마크를 흉내내지 못하게 그 브랜드를 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브랜드를 보면은 이게 정말 진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도의 진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성도 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품이라고 확인을 받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한번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보이는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사람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환경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왜 회개조차, 진정한 회개조차를 하지 못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죄를 지어도, 사울 왕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 앞에 지금 사무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울 왕을 높여달라, 죄를 감춰달라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높이고자 하면은 사람 앞에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당신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죄를 지어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높임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성도끼리도 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는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신이 사울을 통제하게 되니까는 이제 내 마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인정받은 왕이십니다. 사울이 사울 왕이 주기적으로 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온전하게 진정하게 회개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밧세바를 보자 밧세바를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가늠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사주고 죽을 전장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전쟁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도록 만든 그 환경적인 상황에서 우리아를 완전히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간을 주었는데도 다윗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께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이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죄를 지적을 했는데도 사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인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으로 죽여버리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었느냐나 그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 그 뒤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정직한 다윗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가 이렇게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했는데 사람들의 모습들을 서베이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70% 이상 더 많이 웃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일이나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에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한 삶을 사는 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살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삶의 반대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투명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은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이 불투명한 삶, 저거의 거짓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투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편한 척하는 것, 울고 싶은데 기쁜 척하는 것, 힘든데 내가 힘들지 않은 척하는 그런 삶이 이중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리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지 못하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거짓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의 구별하는 구별 방법을 설교 시간에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는데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세하고 나만의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려는 사람,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척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도록 강요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사람, 나의 그대로 행동하고 내가 받은 체험을 그대로 강요하는 사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 단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행동이 진리와 어긋난 사람,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내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 그것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이 거짓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과 진리를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국 문화에서는 이 체면 문화가 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한국인의 심리코드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체면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이 체면 문화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상민 교수가 왜 체면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느냐, 그것을 일제 36년 일본 치하의 강점 시기에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였기 때문에 일본 앞에서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진리를 일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일본 사람이나 그 다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시야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이민 문화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같이 공존해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 문화가 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편합니다. 한국 문화를 따릅니다. 근데 때로는 미국 문화를 따를 때 내가 더 이익이 되면 내가 미국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미국 문화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근본적인 동기가 나의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나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고 겉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깨닫고 이 문화를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삶의 기준이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투명해지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은 서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을 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이유는 서로 인정하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더욱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육신 속에서, 나의 영 속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확실한 백성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게 되고, 그 확인 도장을 찍게 된 그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며 세상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은 선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